사회를 물질 만능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비 문화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참으로 좋은 백성이 되려면 이 좋은 소비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업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소비자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소비를 잘해야 합니다. 돈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라가 잘 되고 또 이 경제가 잘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더 좋은 소비자로 만들기 위해서, 더 잘 쓰는 소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광고 회사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이 뉴욕 같은, 우리 뉴저지 같은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몇 번의 광고가, 몇 건의 광고권이 우리의 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광고판을 통해서 우리가 몇 번이나 이 소비하라, 쓰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받는가 조사를 해봤는데 하루에 한 16,000점이 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만화탄에서 사시는 분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뿐 아니라 이 TV를 봐도 그렇고요,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광고가 들어오면서 요즘은 이 홈쇼핑, 그냥 TV에서 이 광고를 아주 잘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꼭 이게 사야 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일할 때, 그 꼭 한국말처럼 들려요. 살래? 하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요즘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든 이 쇼핑이 가능합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만 클릭하면 이 집에까지 배달합니다. 그로서리도 배달해 줍니다. 특히 한국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배달의 민족이라서 그런지 뭐든지 그냥 배달이 됩니다. 택배로 그냥 다 배달이 돼서 참으로 우리가 이 소비자로서 제대로 돈을 쓰는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함은 우리의 소비의 능력을 보며 결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쓰게 되면 내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쓸 것이 없으면 내가 비참하게 느껴지는 이런 우리의 생이 아닌지, 오늘 돈이 없더라도 내일 것을 빌려서라도 우리는요 소비하려고 합니다. 미국 평균 한 사람 크레딧카드 빚이 4, 5천 불은 된다고 합니다. 우리 크레딧카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 크레딧카드를 갖게 되면은 거기에 또 베네핏이 있어요. 포인트, 마일리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자꾸 우리가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겠죠. 예수님 이름 팔아갖고 한몫 챙기려는 이런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냥 보통 물건에 기독교적인 거 뭐 하나 딱지 붙여놓고 글을 써놓으면 그것으로 그것이 소중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몇 년 전에 이야기죠. WWJD 팔찌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이 팔찌 처음 나왔을 때 1,500만 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 글자 하나 써서 그렇게 대박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Barnes & Noble라는 책방에서 20년 전에 이 WWJD 달력과 카드와 인형들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이 보이면 우리는 사야 합니다. 지금 필요 없다 해도 나중에 필요할까 생각해서 사놓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입하는 것을 좋아하고 지금보다 더 좋고 멋지고 빠르고 참으로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성공했는가, 능력이 있는가 판단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하면 돈으로 판단합니다. 10년 전에 타임 잡지에서 세계 가장 강력한 10인을 꼽았는데 여기에 다 부자들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빌 게이츠, 앨런 그린스펜, 루퍼 머닥, 마이클 아이즈너, 억만장자들을 꼽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은행 잔고에 얼마나 있느냐를 두고 그 사람의 가치와 능력을 판단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도 거기에 같은 박제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부하게 살 수 있을까? 좀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은행 잔고에 넉넉히 있으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듯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돈을 위해 존재하는 이런 돌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별 가책 없이, 별 생각 없이 따른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삶의 사랑의 이 대상이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잊고 때로는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에 나의 인생 전부를 투자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악함은 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요, 소중한 것을 잃고 악한 삶을 사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1999년 7월 29일에 조지아에 살고 있는 마크 바턴이라는 사람이 44살 난 분인데 가장이 일당치기 주식매매, 이 데이트레이딩이라 그러죠. 이걸 하다가 10만 5천 불을 잃었습니다. 너무 흥분돼서 이 중개사무소, 이 브로커리지 펌에 가서 9명을 살해하고 13명을 부상 입히고 집에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망치로 쳐 죽이는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돈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 사람이 악해지게 됩니다. 더러워집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자들 중에도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을 버리는 자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소중히 여기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더니 모든 것 내려놓고 새로운 주인이 생기고 나의 가치관이 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물질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면요, 우리의 믿음도 물질에 따라 있다 없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에 바울의 영적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 편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진리의 복음 전파자와 가짜, 즉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그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이단들은 자기 자랑하며 교만한 자들이고 참으로 이 실생활과는 멀리 떨어진 메시지를 전하며 항상 자기가 박수갈채 받으려는데 관심이 있고 교회 덕세우기보다는 분쟁을 일으키고 종교를 상업화하여서 자기 돈 챙기는 데에 분주한 사람들이라고 이단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제대로 받은 자들에게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디모데 목사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우리 대부분 여기에 속하겠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벌써 부자 된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돈보다 돈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돈 때문에, 돈 사랑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을 잃은 사람은요, 사람을 도구로 생각합니다. 짓밟고 또 사기치는 걸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다 보면 우정도 없습니다. 부모자녀 관계도 파손됩니다. 형제 관계도 원수로 변합니다. 돈 때문에 부부 관계도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가게 됩니다. 요즘 그런 얘기가 있죠. 21세기의 여자들이 버리는 남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돈이 떨어진 남자를 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잃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 하고 성령 충만하다 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 하고 참으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물질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요, 언제 우리가 믿음을 버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부자 되기 원치 않는 분 계세요, 여기? 나 지금보다 좀 물질이 좀 넉넉했으면, 난 참 그게 원치 않는 일인데 이런 분 계세요.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다 우리는요, 지금보다 나은 삶, 편안한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 중에 참으로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런 분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여호와 일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요, 우리 교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에 축복을 주셔서 좋은 일 많이 하는 이런 교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서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결과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빠져 소중한 것을 잃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파멸과 멸망에 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돈을 쫓아가면 망합니까? 몇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돈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아, 나 벌만큼 벌었어. 이젠 더 이상 일 안 해도 돼. 나 이제 너무 많다. 더 벌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은요, more, more. 항상 20% 부족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요, 미국에서 미국 중에 뉴저지에서 뉴저지의 버겐 카운티 이 북쪽에서 사는 여러분들을 참으로 자기들 이 평생의 이 로망으로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좀 한번 살아봤으면 저런 곳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들의 이 꿈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여기 사니까 사는 거지 뭐. 뉴저지 북쪽에 산다 그러면요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부러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네, 뭐 그냥 뭐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는가? 아니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더 만족이 없고 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컨텐트맨, 내가 자족하고 항상 내가 만족한, 감사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돈은 인간을 더욱더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누가 돈 벌어서 내가 좋은 일 하려고 돈 벌겠다고는 하지만요, 돈은 벌면 벌수록 누구를 위해 씁니까? 나를 위해 씁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점점 늘어나요. 공산 사상은요, 같이 일해서 나누자라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자들이 돈을 챙깁니다. 자기들 주머니 먼저 챙깁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지만 그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잠깐, temporary, 잠깐 기뻤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 하여도요 그 좋음, 기쁨은요 잠깐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새 차 샀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새 집에 들어갔을 때에 참으로 좋습니다. 야, 여기가 참 천국 같구나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이 주는 원리예요. 잠깐은 기쁠 수 있지만 오래는 안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 하고 따라다니다가 돈 인생 삽니다. 완전 사람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아 주님 좀 더 주세요.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에 염치 없이 이 돈을 밝히던 사람 한 사람 있는 거 아세요? 막 달라 말이야. 신학적으로 풀이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요. 믿음을 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부터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내가 결정하겠다. 아니요. 그때 가서 결정하면 too late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참으로 부한 삶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없을 땐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있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사는가 가만 보니까요 3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있어지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것으로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더라고요. 이게 불상사입니다. 그럼 부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기 보니까요 마음을 높이지 말래요. 조금 있다고 잘난 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부자와 빈자가 되는 것은 이 금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던 자들이 없을 수 있고요 없던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있기 때문에 부한 자들 마음을 높이고 잘난 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빈부 차이에 따라서 이 급이 틀려집니다. 먹는 것과 또 즐기는 것이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차이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참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내가 올 때 차문 열어주고 뭐 그런 일을 다 내가 대접을 받으며 살았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교회에 들어오면요 나의 모든 세상에서 누리던 특권들이 사라집니다. 부자나 없는 자나 다 동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에서 좀 있는 사람이라고 대접하고 없는 사람이라고 부대접하는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닙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 좀 오고 가는 이야기 가운데 좀 뭐 누가 이렇게 나를 푸대접했다 하면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뭐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아직 못 만나 뵀는데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누구긴 누구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자녀지. 내가 뭐 조금 가졌다고 있다고 아 그걸 가지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처럼 꼴불견 없습니다. 멋진 사람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부자. 이 두 단어는 함께 가기 힘든 단어입니다. 부자는 좀 교만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올바른 물질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자들에게 소망을 물질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쁨도 있고 그곳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 소망을 물질에 두고 살다 보면요 물질만 쳐다보며 인생을 그냥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어느 남자가 길을 걷다가 5불을 주웠다고 합니다. 길에서 그 후로 또 돈을 주울까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수년을 그렇게 살다가 결론 내린 게 무엇인가? 수년 동안 땅을 바라보며 얻은 것은 29,516개의 단추, 54,172개의 핀, 12센트 그리고 구부러진 척추였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수년 동안의 아름다운 햇살과 밤하늘의 별들, 푸르른 하늘, 사람들의 미소,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창조주, 주인 되신 그분에게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물질관은 어때야 하는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또 나누어 주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취하여야 할 물질에 관한 태도입니다.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챙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눠주라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채워주실 텐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화 쌓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보화는요 내가 얼마나 챙기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베풀며 나눠주며 사느냐가 하늘나라의 적금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살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내가 나누며 살던 이것들은 하늘에 저축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원리대로 살면 7절, 8절 말씀이 나의 삶의 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수성가했다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가끔 쓰죠. 자수성가는 기독교인들이 써서는 안 되는 단어 같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공을 이뤘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의 주위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뭘 잡으려고 주먹쥐고 응애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갈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손을 펴고 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세상에 온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나섰지만 나중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유언을 남긴 것이 나의 관에 양쪽 손 있는 곳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빼놔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이 상징으로 손을 그냥 빼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살면서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으로 좀 나누며 그러면 살아야지. 우리 가운데 목사님 좀 넉넉해야 나누죠. 좀 있어야 나누죠. 나는 지금 다음 달에 이 모게지 내기도 렌트 내기도 힘든데 참으로 어떻게 나누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까? 남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까? 나보다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눔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그 삶의 재미를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항상 미니밴을 탔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 칼시트를 넣어야 되니까 그냥 미니밴 7인승이면은 거기 뭐 다, 지금은 미니밴 갖고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미니밴을 탔어요. 근데 몇 년, 한 5년 타고 나니까 이 트랜스미션이 자꾸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이렇게 고치다가 안 되겠다, 제대로 고쳐야겠다 해서 한 1,500불 들여서 차를 아주 이 트랜스미션 전체를 다 갈았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때 EM 할 때였는데 목사님 차가 자꾸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사라고 돈을 줬어요. 그래서 이 미니밴을 팔아야겠다 해서 신문에 냈습니다. 4,500불에 딱 내놨는데 내놓자마자 어느 멕시칸 아저씨가 전화가 와서 자기가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차를 보러 가고 싶은데 차가 없어서 좀 차를 좀 수고스럽지만 와서 좀 차를 보여달래요. 예, 그래서 한 30분 운전하고 가서 차를 보여주는데 그 집에 갔더니 좀 못 사는 집이더라고요. 집도 허수룩하고 아이들, 어린 아이들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와이프가 세 번째 임신을 했어요. 셋째를 이게 낳게 되면 지금 자기들 조그만 차가 있는데 이기는 이 차 갖고는 안 돼서 미니밴을 살려고 해서 살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4,500불 다 줄 테니까 팔래요. 그러자고 그랬는데 이분이 한 가지 근데 조금 좀 양해를 구할 게 있다고. 자기가 지금 캐시가 없는데,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야 된대요. 자기 장인한테 좀 돈을 꿔야 되니까 한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고 이제 약속하고 이틀 후에 만나기로 하고 집에 돌아가는 가운데 벌써 제 아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벌써 다 역사하고 계셨더라고요. 아내가 가면서 제가 가면서 그랬어요. 제가, 여보 우리 좀 깎아주자. 저분들 산 보니까 너무 참 안 됐는데 아주 없는 가운데 저렇게 애들도 많고 한데 우리도 애들만은 그 좀 어려움을 알지 않냐고. 우리 좀 깎아주자. 한 2,000불만 받자.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2,000불 받느니 그냥 주제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새 차를 구입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은혜로서 받은 것인데, 은혜로 받은 것인데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지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한테, 우리가 이 차를 당신한테 팔지 못하겠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저기 자기가 좀 더 일찍 그럼 돈을 구하겠다고. 아니 우리 팔지 못하고 당신한테 주길 원한다고. 그랬더니 조용한 거예요. 이게 사기치나 뭐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주길 원한다고. 그 설명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득을 남기면서 팔 수 없어서 당신에게 주려고 한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 계신 걸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앞으로 교회 출석하라 그랬더니 문제없대요. 나가겠대요. 뭐 차 얻는데 뭐 차, 교회 나간다고 못 그러겠어요. 가겠대요. 그래서 그날 못 가고 한 이틀 약속한 그 날짜에 갔습니다. 갔는데 가족들을 다 부른 거예요. 뭐 장인 장모님 부르고 뭐 친정 부모님 부르고 삼촌 모에서 한 20여 명이 모였더라고요. 진짜 차를 공짜로 주는 건가 안 줄 건가 해서 모여서 가서 차키 넘겨주고 핑슬립 다 주고 그러면서 딱 돌아오는데 마음의 그 기쁨이란요 말로도 할 수 없고 그 지금까지 뭐 차 사고 뭐 이런데 아 저 차 사서 참 좋다 저 이 차 참 괜찮다라고 생각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이 마음을 체험하면서 야 축복의 통로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도 이제 또 한 번 이제 차가 조금 이제 낡고 해서 이걸 정리하자 해서 그 차도 이제 팔려고 내놨어요. 토요라 레브였는데 내놨는데 어느 한국 분이 연락을 오셨어요. 그래서 사겠다고 캐시로 주겠대요. 캐시로 주겠다고 그때 한 8,000불 됐던 것 같아요. 캐시로 줄 테니까 팔라고 다 주겠대요. 풀로. 그래서 스타벅스에 나가서 만나자 그래서 동네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동차 그냥 한번 테스트 드라이브 해보고 딱 한 다음에 뭐 그러면서 자꾸 흠을 잡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에서 약간 소리가 나고 이게 뭐 좀 프리웨이 달릴 때는 약간 좀 떨리고 가만 보니까 좀 깍지는 그런 식으로 이게 그래서 나중에 좀 깎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 하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래요. 하필이면 목사예요. 어디에서 목회하세요? 저 목사인 줄 몰랐죠, 그분은 제가. 어디에서 목회하냐? 개척교회 하고 계시대요. 근데 차가 지금 꼭 필요해서 그런다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서 나와서 제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래 이래 해서 차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여보 그랬더니 아내가 벌써 눈치채고 오 노 그러는 거예요. 네. 주라고. 네. 그래서 주었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인데요.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제가 동양선교계에 있을 때인데 어쩐지 여기서 많이 뵌 분 같았다고 안 줬다간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드리고 돌아오면서 아내하고 제 아내 얼굴 봤더니 얼굴이 싱글벙글 싱글벙글 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도 필요하죠. 그 돈 요긴하게 쓸 수 있죠. 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하나를 사주더라도 좀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가 맡긴 것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축복의 댐이 되면 안 돼요. 계속 묶어놨다간 썩습니다. 물이 흘러야지 신선한 물이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나누는 이런 삶을 살 때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 집 주위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차 한 대 떨어질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중국 북경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김명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지금 중국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계속 추방당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 나가셨던 브라이언 추 선교사님도 비자 연장이 안 돼서 그냥 돌아오셨습니다. 교회들 계속 뭐 문을 닫고 그 당에서 나와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뭐 CCTV 달지 않으면은 문 닫아야 된다 그러고 시험교회도 지금 8월까지 이제 렌트가 되고 그 다음에는 쫓겨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헌금하자 헌금하자 그래서 헌금을 했대요. 150명이 모여서 헌금을 했대요. 중국교회 우리가 생각하면요. 아 복음 받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되고 뭐 중국교회가 해야 얼마나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150명에서 기도하면서 그중에 7분의 장로님 중에 3분이 자기 집을 팔았대요.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면은 교회 참 초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집을 팔고 이민교회 중에도 집을 팔고 아파트에 들어가 사시겠다고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중국교회에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좀 부러웠습니다. 그 핍박받는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중국교회들을 제대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교회는요, 편안한 가운데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진짜와 가짜가 이게 구별이 되며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물질관이 제대로 서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경건의 삶으로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만능, 뭐 물질 만능주의 사회 살고 우리가 소비자 문화에 사는 이런 시스템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주님 나에게 주시는 것 내가 땜이 안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대로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 살고 죽는 것, 화복, 잘 살고 못 사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노예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강합니다. 행복하려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 메시지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지만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